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넌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몇 가지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처음에는 따로 부르시고 따로 세우셨고 두 번째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표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징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주었던 징표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본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울이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징표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징표를 보시면 처음에 암나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울은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사울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징표였어요. 두 번째는 사울은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김을 메거나 아니면 떡덩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사울에게 떡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사울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보면 사울이 스스로 만들거나 사울이 스스로 준비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나오는 것들을 다 보시면 이 세 가지 징표는 사울이 갑자기 능력이 출중해지거나 사울이 갑자기 여지껏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성취를 받거나 사울이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사울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전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세 가지 징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이런 징표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징표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왕위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건 어떠한 것인가? 그건 사울이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고백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암나귀를 찾은 것처럼 떡덩이를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증표들을 받으면서는 야 이거 대단한 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참 얍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하고 큰 선물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손에 갑작스럽게 돈 만 원만 쥐어줘도 오 이게 웬일이지 하고 무언가 탁 마음이 느낌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집에 가다가 암나귀를 다시 찾았을 때 야 이게 암나귀를 찾았네 그럼 뭔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떡덩이를 손에 딱 받아 쥐었을 때 무언가 나한테 주어지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울에게 지금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직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귀한 선물인지를 사울이 잘 실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징표들을 주셨던 그런 목적이고 또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표 세 가지를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징표는 암나귀들을 찾은 거였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이야기를 해서 이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잖아요. 사흘이나 여기저기를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냥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암나귀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사울이 암나귀를 잃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암나귀를 찾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이 직분 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바람이 있었죠. 아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네가 고민하던 문제,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리고 네가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결코 해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주셨던 징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역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해답을 찾을지 몰라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닐지도 모르지만 나는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내 재산상의 문제 혹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징표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표를 주신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훌륭한 믿음이 있죠. 그건 징표가 없어도 믿는 믿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징표를 받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징표가 없으면 믿음을 잘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징표를 주신 것인데 이 첫 번째 징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사실은 직분을 받기 전에 갖고 있던 고민, 근심, 걱정, 계획 이런 것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정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계획, 육적인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은 아 주님 암나귀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손에 봐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암나귀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내가 조금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분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섬기고 잘 돌보고 내가 메시아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한 그런 태도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징표가 떡 두 덩이를 받는 거예요. 이 떡 두더기를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떡을 받았잖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겁니다. 떡 두더기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떡 두더기면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울이랑 사완이랑 두 사람이 가고 있었으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두덩이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에게 한 덩어리, 사완에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또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을 때 누가 공급을 했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가서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떡을 들고 가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을 얻는 데 있어서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또 그것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너에게 그리고 네가 맡은 직분을 같이 감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징표에 보면 사실 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러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 중에 떡 두덩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각각 뭘 들고 갔었냐면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떡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포도주를 가죽부에 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사울에게 안 주고 떡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만 주었을까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울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다른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직분 감당하면서 염소가 필요하면 염소 끌고 가던 사람이 사울에게 줄 것입니다. 만약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그것도 사울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 감당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거 기타 등등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사울에게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해서 궁궐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막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국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던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었어요. 무기를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다윗에게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에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직분받은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무 무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네가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표징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한두 번씩은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가끔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99년에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던 것 가지고 보증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고 사례비를 이제 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 받을래 받을 수 있는 사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유학 가려고 준비해놨던 돈 중에 일부를 저금을 해놓고 그걸 야금야금 이제 빼서 깨먹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개척할 때 조금 돈 쓰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애들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해?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통장 잔고가 정확하게 0원이야. 그 주일날 통장이 딱 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0원일 수가 있냐.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다 그러고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참 그보다 반가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여쭤봤더니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있다가 한번 잠깐 올라오셨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헌금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얼마를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라 하겠다. 그래서 헌금함이 저 뒤에 있으니까 헌금하시고 가시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헌금함에 안 놓고 꼭 사모님께, 목사님께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엄마한테 봉투를 딱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분 말씀이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니까 물론 헌금을 하는 거지만 꼭 목사님 생활에 보태 쓰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 딱 봉투를 열어봤더니만 그 안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주시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1억이든 2억이든 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때 저도 생각한 게 그겁니다. 마치 이게 사울이 떡덩이를 받는 것과 비슷해요. 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은행 잔고가 빵원인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 굶지 않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대한 마음으로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여지껏 그냥 굶지 않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크게 빚지지 않고 쭉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걱정하지 마.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만약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표징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주저없이 저는 이 세 번째 선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네가 배웠던 사회적 지식이나 세상적인 힘이나 이런 것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 누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사울은 이때만 성령 충만합니다. 딱 한 번만. 나중에 왕으로 사역하는 내내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지를 못했어요. 이때만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는 나가서 전쟁도 감당하고 이것도 감당하고 처음에 순종할 때는 참 좋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심지어 이 마귀에게 쉬어가지고 마귀가 갖고 노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죠.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찬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도 예언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선지자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그냥 단순한 표징으로서 일회적인 성령 충만, 일회적인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면 다윗은 이후에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성령 충만하고 오랫동안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이 세 번째 표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표징을 한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얻기도 하고 저렇게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 감당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십니다. 처음에 주신 것도 좋은 것, 그 다음에 주시는 건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점층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빈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갖고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 다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런 표징들을 또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열심으로 직분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세 가지 표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잊고 지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표징들을 증거들을 베푸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